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보통 이 영어 단어에서요, 이 아웃사이더라고 하면 주변에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주변에 관심이 없는 이 외톨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술계에서 아웃사이더라는 말의 의미는 좀 특별합니다. 이 아웃사이더 아트라고 해서요,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기성 예술의 유파나 지향에 관계없이 창작한 작품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주류 예술계와의 접촉을 거의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아웃사이더 아트는 극단적인 정신상태, 관습적이지 않은 아이디어, 정교한 공상세계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뉴욕타임스 신문이 일명 헨리 다거 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헨리 다거는 평생 고아로 외롭게 살았던 미국인 남성이었는데 병들어 죽고 난 후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한 번도 그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던 그가 평생 작업하고 모아둔 다수의 소설과 그림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고요. 사람들은 그를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로 분류했습니다. 이 헨리 다거 씨가 1973년에 이 81살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다거 씨에게 방을 세놨던 집주인이 그의 작품들을 최초로 발견했다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보통의 집주인이라면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고 싶어 아마도 살피지 않고 사망한 세입자의 물건들을 다 버렸을지 모른다면서 다거 씨를 세상에 알린 집주인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외톨이로 살다 사망한 노인의 물건을 주의 깊게 살필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집주인은 달랐던 거죠. 다거 씨의 유품들, 즉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거 씨가 평생 모아놓은 작품들을 하나하나 손질하고 보관했다는데요. 이러는데 20여 년의 시간을 썼다네요. 또 직접 미술계에 알렸고 이후 다거 씨의 작품은 뉴욕의 명소인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되고 경매장에서 고가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거 씨가 또다시 세간의 화제가 되는 것은 시카고 출신 다거 씨의 친척들이 그의 작품에 대한 재산 상속권을 두고 법정 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첫 번째 발견자고 집주인이라고 해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집주인은 다거 씨가 생전에 자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줬다고 주장하고요. 어쨌거나 현재 친척들은 일리노이주 법원에 상속 결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했고요. 23일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덤 속에 다거 씨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법원은 누구 손을 또 들어줄지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들로 한반도 형리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 또 B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2022년 2월 두 번째 주말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제94회 아카데미. 전 세계 영화 산업의 선두주자인 미국 할리우드의 꽃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올해 각 부문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94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3월 27일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돌베 극장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슈퍼볼과 겹치지 않는 날짜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4회 아카데미상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개봉된 영화를 상대로 심사를 하는데요. 지난 8일 발표된 아카데미상 후보로 파워 오브 도그는 12개 부문 후보에 올라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부문 최다 부문의 후보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영화 감독인 제인 캠피언은 이전에 피아노로 감독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어서 여성 최초로 감독상 후보에 두 번 이상 노미네이트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감독 후보에 오른 영화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역시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총 7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프로듀서로서 스필버그는 지금까지 총 11편의 영화를 작품상 후보에 올렸으며 이는 오스카상 신기록이라고 하네요. 또 덴젤 워싱턴은 아카데미에 가장 많이 지명된 흑인 배우로서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다시 갱신하면서 맥베스의 비극에서의 연기로 10번째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또 일본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드라이브 마이카로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국제장편상 등 총 4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서 2019년 한국의 기생충에 이어 다시 한번 아시아 영화가 수상의 영광을 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94회 아카데미 시상식 총 9개 부문으로 시상하게 되는데요.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남우조연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각본상, 음악상입니다. 작품상 후보로는 벨파스트, 코다, Don't Look Up, Drive My Car, Dune, 킹 리처드, 리코리시 피자, 나이트메어 알리, 파워 오브 도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올랐고요. 감독상은 벨파스트의 케네스 브래너, 드라이브 마이카의 하마구치 류스케, 폴 토마스 앤더슨은 리코리시 피자를 감독했고요. 제인 캠피언은 파워 오브 도그, 끝으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5명의 남우주연상 후보에 막강한 연기파 배우들이 올랐는데요. 파워 오브 도그의 베네딕트 컴버비치, 킹 리차드의 월 스미스도 보이네요. 역시 5명의 여우주연상을 보니까 패러럴 마더스의 페넬로페 크루즈와 바잉 더 리카르 코드의 열연한 니콜 키드만도 눈에 띕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암호 화폐. 암호 화폐는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크립토와 통화, 화폐란 뜻을 가진 커런시의 합성으로 분산장부에서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 고안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최초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으로 2009년 1월 3일에 첫 블록이 만들어졌죠. 암호화폐는 달러나 원화와 같은 실물화폐와 달리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어서 전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분산 저장돼 운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 유력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최대 스포츠 행사 중 하나로 꼽히는 슈퍼볼의 주요 광고주로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비롯해서 FTX, 크립토.com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슈퍼볼 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NFL의 로스앤젤레스 램스와 신시내티 벵골스가 오는 13일 슈퍼볼 LVI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미국인들 사이에서 슈퍼볼의 인기가 엄청난 만큼 광고비도 상당하죠. 이번 슈퍼볼 LVI에서 NBC 방송을 통해 30초간 광고하려면 최대 700만 달러가 듭니다. 소위 현금 동원력이 월등한 잘나가는 기업이라야 가능한 액수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들 사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경쟁 강도 역시 높아진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미국 벤처 캐피탈은 암호화폐 산업의 사상 최대인 300억 달러를 투자했죠.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실적도 좋았습니다. 한 스포츠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최근 스포츠 후원에서 암호화폐 업계는 항공사, 레스토랑, 주류회사를 능가하는 속도로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데요. 크립토닷컴은 포뮬러 1 등에서 광고를 집행했습니다. 또 FTX는 미국 프로농구 NBA, 메이저리그와 유명 선수들과 후원 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이 컨설팅 업체는 올해 북미에서만 암호화폐 기업들의 스포츠 후원액이 1억 6천만 달러 이상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사실 암호화폐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관심 대상이죠. 이번 주 화제를 달궜던 뉴스로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트코인과 크립토 자산을 화폐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미국의 소수인종, 특히 히스패닉이 암호화폐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소식, 투기꾼들이 큰 돈을 번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BOA 한국어 방송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기사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형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BOA의 최근 단독 보도를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 러시아에 파견됐다가 탈출한 요원들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이 나왔죠.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월 7일 김영권 기자가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취재해 전해드렸죠.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적공국 소속 장교가 유엔에 망명을 신청하려다가 납치돼 북한 외교 공간에 감금돼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적공국 적군 와해 공작군 산하 563 부대 126부 소속 최금철 소자인데요. 현재 넉 달째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에 의해서 모처에 감금돼 있다고 러시아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이게 북한 적공국 산하의 최금철 소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인물인지는 좀 알려졌을까요?
평양의 수제학교인 금성학원과 김책공대 박사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정보기술, IT 암호화 전문가로 알려진 최 소자는요. 2019년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적공국 지국에 파견돼서 흔히 말하는 외화벌이와 정보 활동을 병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최 소자가 내부 책임자와의 불화 속에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면서 지난해 7월 탈출한 뒤에 모스크바의 유엔 난민국의 망명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9월 20일 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라즈돌로에라는 지역에서 러시아 경찰 5명에 체포된 뒤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BOA가 입수한 최 소자의 여권 복사본과 또 러시아가 발급한 비자, 신상 내역, 소식통들과 소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보면요. 올해 33세의 최 소자는 북한의 IT 인력을 가르칠 정도의 해박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 정찰총국과 북한 대외 사이버전의 두 축을 이루는 적공국의 주요 해외 활동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러시아 경찰한테 먼저 체포가 됐고 이후에 북한 측에 인계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이 관리하는 건물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 영사관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요. 최 소자와 북한 유학생 등 적어도 3명이 영사관이 관리하는 이 시설들에 구금되어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해외 북한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최 소자가 북한 적공국의 해킹과 반탐 활동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그의 체포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망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체포해서 북한 당국에 넘기는 게 글쎄요, 국제법에 맞는 일인지 논란이 좀 제기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 달리 탈북 난민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범죄 혐의가 없는 한 북송하지 않고 국내법 그리고 국제 인도적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는 당국자와 경찰이 뇌물을 받고 탈북민을 체포한 뒤에 이 북한 당국에 넘기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도 러시아와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북민 납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금철 소자의 신병이 어떻게 처리될지 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탈북민 출신 박상혁 씨 관련 소식인데요. 한국에서 박상학 씨가 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미국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 검찰이 탈북민 출신 운동가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대북전단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시사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VOA에 이 같은 의견을 밝힌 건데요. 그러면서 어떤 정부도 심지어 오랜 동맹국의 정부도 면밀한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실행 방안이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스미스 의원이라면은 그동안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여왔던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죠.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데요. 의장 자격으로 한국의 대북전담 금지법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해 4월 15일 의회에서 청문회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박상학 대표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서 한국의 대북전담 금지법은 북한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하자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범죄화한 것은 독재주의 김씨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과 박상학 대표 기소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박상학 대표가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 혐의가 확정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 검찰이 지난달 26일 박상학 대표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이 한국의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요.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보도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소식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군 당국이 일본, 호주와 실시 중인 연합 공중훈련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세 나라의 전투태세와 공중전 능력을 향상하겠다면서 북한 등의 군사행동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서 주목된 겁니다.
네, 미국하고 일본, 호주가 연합훈련을 진행한 게 그 훈련 이름이 쿱 노스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부는요, 미국과 일본, 호주 공군이 참여한 가운데 2일 시작된 연합 공중훈련이 북한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최종 상태는 국제법 규범이 보호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모든 영역에 걸쳐 정기적으로 작전을 펼치고 또 북한을 비롯한 어떤 잠재적인 적대국들도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통합된 연합체라고 답을 했습니다. 동맹과 군사훈련을 하거나 군사력 공조를 확인할 때 원칙적으로 상대 국가를 명시하지 않는 게 미국 군 당국의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요. 야외 기동훈련 FTX에서 한국이 빠진 미, 일본, 호주 공군 간의 연합 군사훈련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례적으로 바로 이제 북한 등의 군사행동을 거론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공보실은 콥 노스 훈련은 동맹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영내 안보를 지원하는 데 있어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쿱 노스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인가요?
네, 미국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요, 3국 야외 기동훈련 FTX 훈련입니다. 즉 전투 준비 태세를 증진하고 공중전에서의 전술, 기술, 절차를 조율하는 데 집중하는 훈련인데요. 특히 미국 공군과 호주 왕립공군, 일본 공중자위대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재난구호 작전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미국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3국이 역량을 강화하고 조정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약 2,500명 이상의 미국 공군, 해병대, 또 약 1,000명의 일본 항공자위대, 호주 왕립공군이 함께 훈련을 하고요. 30개가 넘는 부대에서 약 130개의 항공기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실시된 콤노스 훈련에 수송기 두 대와 30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는데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에서 올해 3국 외에 추가로 8개국에서 국제 참관국 프로그램에 16명의 장교를 파견할 것이라고만 기술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2020년에 이어서 올해도 인도 지원 부문에 참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죠. 또 이번 주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를 놓고 회원국 간의 토론이 벌어졌는데 회의 제목이 제재와 인도적 영향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 2월 순회 의장국 러시아가 7일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미국 측 입장을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제재를 효과적인 대북 억제 수단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인도적 위기가 제재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제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 테러 조직,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한 위협 세력 등과 함께 북한 정권 사례로 들었습니다. 제재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특정 역량 개발을 지연시켰다는 건데요. 이어서 제재는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서툴게도 사용될 수 있다면서도 그것은 제재 전체를 규탄하는 게 아니라 제재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회의 주제가 제재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제재가 북한을 포함한 각국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이날 회의 주제를 반박하듯이 우리는 제재가 효과적이고 표적화돼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확실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 안에서 모든 걸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위해 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인도적 구호품의 전달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이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 절차 등에서 주도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제재 면제 조치가 북한에도 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해결하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원단체들에 대한 1718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 처리를 계속 돕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채널이 구축되도록 유엔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북 제재에 좀 발끈하는 나라 러시아 측의 주장도 좀 흥미로울 텐데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재 대상국들의 인도주의와 사회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대북 제재 등에 대한 완화를 추진해온 러시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날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으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한 사실을 상기하면서요. 안보리가 이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안보리가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일반 북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제재 완화 제안은 지지를 받을 만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러시아 차석 대사는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게 가해진 서방국들의 독자 제재도 겨냥하면서 서방국들의 2차 제재는 평양 주변의 독소적인 분위기를 조성 다른 나라들이 협력하기를 꺼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은 심지어 국제사회가 제약을 가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1902년 미국 하와이로 가는 첫 번째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의 일생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02년 12월 22일 조선 제물포항 통역 안정수와 정인수를 포함한 총 122명이 일본과 북중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일본 선박 켄카이 마루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미국령 하와이 호놀룰루로 가는 최초의 한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0명은 신체 검사에서 떨어져 실제로 태평양을 건넌 사람은 안재창을 포함해 모두 102명이었습니다. 한인들이 하와이로 떠나게 된 것은 1898년 미국에 합병된 하와이의 경제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열대에 있는 하와이 군도는 사탕수수 재배에 유리한 자연 환경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외국 노동자들이 필요했다고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설명합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가가 노동 집약적이고 하와이 군도에는 본토종들의 인구가 작아서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데려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값싼 중국인 노동자들을 들여와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근심거리가 되는데요. 다시 안형주 씨의 설명입니다.
근데 1900 중반부터 중국 양자강 남쪽에 싸구려 노동자를 데려갔고 그들은 19세기 말에 5만 명이 되어서 노동자들의 과수가 되어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두려워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3년 계약이 끝나면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도시로 가서 노동을 싸게 제공하여 노동시장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미국 본토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미국 본토에 있는 도시에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중국인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미국 연방의회는 1882년 중국인 입국 거부령을 만들어 중국인 이민을 차단했습니다. 1898년 우여곡절 끝에 하와이가 미국에 합병되면서 더 많은 자본이 하와이 사탕수수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는데요. 당시 하와이 사탕수수 업계가 새로운 노동력으로 눈길을 돌렸던 것은 일본인들이었다고 안형주 씨는 설명합니다.
떠나간 중국인의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노동자들을 데려오게 되었는데 일본 남서부에 남서부 섬들에 노동자들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의지에 나가서 품팔이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와이에 들어간 일본인 노동자 수는 최대 3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와이를 합병하고 자국 노동법을 하와이에도 적용하자 그동안 하와이에서 관행이었던 3년 계약이 불법이 됐습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임금이 두 배인 미국 본토로 대부분 떠나갔습니다. 이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들은 일본인 노동자들을 대신할 유순하고 값싼 노동력을 찾게 되었고 결국 19세기 말부터 농장주들 사이에서 한인들이 대체 노동력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에 온 미국 선교사들은 한인들이 매우 순종적이라고 봤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형주 씨는 선교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890년대 중반부터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한 미국 선교사들은 한인들을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이고 참을성이 많고 근면하고 오랫동안 상류계급의 억압을 받아 순종적이고 중국인보다 가르치기 쉬운 민족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이고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은 조선인들을 열광하게 하였고 그들은 오랫동안 전통 방법을 쉽게 버리고 열심히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양식 방법으로 바꾸었던 때문입니다.
한인 노동자들을 데려오기로 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 동맹회는 그 일을 담당할 적임자를 구하는데 고심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사탕수수 농장주 가운데 한 사람이 한국으로 가는 주한미국 공사관의 서기 호러스 앨런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의사 출신이었던 앨런은 갑신정변 당시 칼에 맞아 다친 명성황후의 조카 민혁익을 치료해줘 고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으로 한국과 미국의 유대관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 미국의 한국 투자를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농장주들은 앨런을 통해 한인 이민을 추진했고 앨런도 한인들이 하와이에 이민 간 것을 주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당시 앨런은 사탕수수 농장주들에게 농장주들이 한인 노동자 이민에 필요한 재정 부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이민 사업을 실행하려면 다음에 네 단계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한인 노동자들을 모집할 사람을 뽑아서 전국에 모집회사 지부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주협회가 미국 연방정부와 하와이 이민국이 한인 노동자 수입을 묵인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앨런은 미국 오하이오주 은행가이며 주지사인 조지 내쉬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주한미국 공사가 됐습니다. 그러자 앨런은 내쉬의 의붓아들이었던 데이비드 데슐러에게 한인 노동자를 모집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앨런 공사는 1902년 3월 말 한국으로 돌아와 고종 황제를 알현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인 노동자들을 하와이로 이민시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건의했습니다.
폐하, 하와이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못 가는 미국으로 한인들이 이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황제가 수긍할 만한 몇 가지 설명과 제안을 했습니다. 앨런은 중국인 입국 금지 조처가 내려지고 일본인들이 대거 미국 본토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한인들의 하와이 이주가 가능하다고 고종을 설득한 것입니다.
이민자 모집과 송출 책임자로 미국인 데이비드 데슐러를 추천합니다. 그는 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윌리엄 맥킨리 전 대통령, 국무장관 셔먼, 또 세브란스 병원에 기금을 낸 세브란스 박사와 같이 오하이오주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폐하의 다섯째 아드님이신 의화군이 유학 간 곳도 바로 오하이오주 아닙니까?
앨런은 이렇게 데슐러의 임명에 오하이오주와의 지연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또 조선의 급박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조선에서는 1898년부터 연이은 가뭄과 홍수로 큰 흉년이 들어 기근이 심했습니다. 거기에 1901년에는 더 전국적인 가뭄으로 기근이 계속되면서 민심이 흉흉했기 때문입니다.
폐하, 연이어든 흉년으로 식량 사정이 악화해서 백성들이 크게 고생하는데 이민을 보내면 그만큼 나라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 살림에 도움이 되고 백성들이 폐하를 자비로운 군주라고 칭송할 것입니다.
앨런은 그러면서 이민자 송출이 황실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 여권 발급 부서를 외부가 아닌 황실 재정 담당 부서인 국내부 산하에 두고 여권 발급에 들어오는 수수료를 확보해서 황실 재정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어 앨런은 하와이 이민 실현이 국제정세에 유리할 것이라고 고종 황제를 설득했습니다.
폐하, 하와이 이민이 실현되면 미국과의 관계 방식이 한 가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를 자꾸 늘리면 미국이 한국 상황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관심을 둘수록 일본의 침탈 야욕을 억제하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고종 황제의 생각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앨런 공사가 고종 황제에게 하와이 이민을 진언한 지 7개월 만인 1902년 11월 15일 데슐러는 하와이 이민 모집 및 송출 사업에 전권을 부여한다는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16일 해외로 수학 유람이나 농공 상공으로 외국에 여행하는 한인에게 여행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유민원을 국내부 산하에 신설하라는 고종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한인들의 하와이 이민은 하와이 사탕수수 업계가 앨런 공사에게 부탁해 앨런이 고종 황제를 설득하고 고종 황제가 국내의 상황을 고려해 승인함으로써 성사됐던 것입니다. 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안재창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 시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5부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대.
생산량 감소와 실업률 증가,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증권시장이 붕괴하고 난 뒤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공황에는 더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권시장이 폭락하고 경제가 위기에 빠졌지만 당시 연방정부는 미국인들이 은행에 예치한 돈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들이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인 수백만 명이 은행에 저축한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은행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리자 사람들은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와 불황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가난은 국민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병원들은 식량 부족으로 생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뉴욕시의 아이들 5명 중 1명이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탄광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99%는 저체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곳은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거 환경도 질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가족들은 작은 집이나 아파트에 모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집이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길거리나 버스, 기차에 노숙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시카고의 한 공무원은 1931년에 집이 없는 여성 수백 명이 시내 공원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집 없는 노숙자들은 눈에 띄는 모든 재료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빈 상자나 금속 조각을 이용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대피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임시주택이 있는 이 지역들을 후버 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숙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후버 대통령을 탓하고 비난했습니다. 남자들도 밤에 공원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노숙자들은 종이 조각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처럼 덮은 이 종이를 후버 담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바지 주머니에 넣어둘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빈 주머니를 후버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숙자들은 후버 마을, 후버 담요, 후버 깃발이라는 말로 허버트 후버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이들은 후버 대통령이 자신들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조처를 했습니다. 하지만 후보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지원하자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을 거부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경제적 불황은 입법 조치나 행정부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보수 성향 미국인들은 허버트 후보 대통령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과 일자리 찾는 데 지친 수백만 미국인은 후보 대통령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후보 대통령이 일반 시민을 돌보지 않는다며 비난했습니다. 엘라베마주 출신의 한 하원 의원은 백악관에는 가난한 사람의 굶주림보다 부자의 돈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대공황은 계속됐습니다. 국가적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물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직업을 잃지 않고 유지하며 계속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직업을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행운이었습니다. 물건 가격이 워낙 내려갔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어떤 물건이든 최대한 싸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사는 즐거움을 누릴 돈이 충분했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수입을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존 스타인백은 이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기억을 우리는 돈이 조금 있을 때 그 돈을 서로 합쳤다고 표현했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몇 년 뒤에 그때 우리가 직업을 거의 갖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건 조금 이상해 보인다. 그때는 그냥 일자리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많이 훔칠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수확한 농산물과 과일을 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까운 시골의 농부들은 모든 음식과 과일들을 사람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었다고 글을 썼습니다.
일부 미국인은 허버트 후보 대통령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며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1932년 전직 군인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전직 군인들은 연방정부가 나서서 가난에 허덕이는 미국인을 도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구호 노력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가 운영하거나 통제하려고 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후보 대통령이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하나도 모르고 대공황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민 제이크 김 씨의 두 번째 사연, 파라다이스 만나보시겠습니다.
미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 남성 제이크 김 씨. 제이크 씨는 2009년 탈북해 같은 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015년 유학생 신분으로 아내와 자녀 둘을 데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됐고 정치학도로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폭넓은 시야도 갖게 됐습니다. 북한을 떠나온 지 10여 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누구보다 자유가 어떤 것인지,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자유시민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크 씨의 자유로의 여정은 막연했던 바깥세상에 대한 동경, 그러나 막연했던 생각이 목숨을 걸 만큼 절실해졌던 아버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불명의 제대에 따르는 사회적인 제약 속에서 금장사, 골동품 장사로 가족들을 부양했던 아버지. 제이크 씨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모든 게 장사 좀 크게 하기 시작하면 계속 정부가 개입을 하고 권력이 그 용서를 안 해요. 어떤 누가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한계점에서 그걸 제지를 시키거든요. 뭐 심지어는 죽여버리던지.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 비즈니스 관계로 해서 감옥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 아빠가 또 마지막에는 골동품 장사 때문에 또 감옥에 가셨어요. 아, 저희 아빠가 거의 한 1년을 그 구류장에 있었는데 원래 구류장에 9개월 이상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3개월씩 3번 연장을 할 수 있어요. 2번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개월까지만 구류장에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을 넘겨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계속 연기가 돼가지고 재판 가면은 저희 아빠가 그걸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고문에 의해서 내가 허위자백한 거다.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심한 고문을 당했고 체중이 30kg 줄어들 만큼 육체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쇠약해진 아버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아빠가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진짜 명필이 또 하루 종일 글 쓰는 걸 싫어하지 않고 하루 종일 쓰고 읽는 것에 어떤 지치지 않아요. 저희 아빠가. 이분이 오시자마자 그냥 좀 일어나 앉을만 하니까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걸 신서 편지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 지도부 신서 처리부 앞 해가지고 썼어요. 20페이지 정도를. 여기다가 무슨 내용을 썼냐면 저희 아빠가 감옥 안에서 당했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저희 아빠가 받았던 그 고문들.
감옥 안에서 당했던 인권 침해가 신소의 내용이었고 그 내용은 매우 상세했다고 말하는 제이크 씨. 당시 가족들은 아버지의 그런 편지가 집안에 어떤 불행을 가져올지 우려했고 모두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편지가 배달되고 얼마 후 집으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주 뒤인가 아무튼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 집에 그 노동당 간부가 찾아왔어요. 그 중앙당에서 일하는 간부가. 근데 그 중앙당 간부가 무슨 차를 탔냐면 216 벤츠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벤츠인데 차 번호판이 216이에요. 216이 2월 16일이 김정일이 생일이잖아요. 김정은의 아버지.
네.
그래서 북한의 그 중앙당 정치국 위원들이 타는 굉장히 김정일 측근들이 타는 차가 216 벤츠예요. 그 차는 북한에서 그 누구도 세울 수 없죠. 굉장히 이제 파워, 그 차 자체가 굉장히 어떤 권력의 상징이에요. 북한에서. 그런데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사실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사람이 뭐 어떤 그 수감되었던 사람의 집에 온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사람이 형식상으로 사과를 하고 갔어요. 사과를 하고 자기가 이 문제를 바로 잡겠노라고 하면서 또 나갔어요. 평양으로 다시 갔죠.
아버지의 편지가 그들을 움직였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제이크 씨는 회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또 왔어요, 저희 집에. 그리고 경찰이 운신도 못, 저희 아빠가 이제 그때 당시 너무 이제 고문 후유증을 해서 운신도 못 했었거든요.
네.
운신도 못 하는 저희 아빠를 다시 차에다 태워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주 저희가 면회 가기도 힘든 곳에 아주 멀리 감옥에 갖다 놓았죠.
고위 간부의 방문, 사과와 약속, 그리고 가족과 연결 닿기도 힘든 곳으로 끌려간 아버지.
아,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그런 것은 다 예견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인류팽수탄 사람이 왔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의아했어요, 저희가. 뭐야, 이거. 이거 뭐, 진짜 뭐 문제가 어떻게 고쳐지는 건가? 뭐 어떻게 다 바로 잡아질 건가? 어떤 그런 아주 작은 희망도 갖게 됐었던 거죠.
네.
근데 그냥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이 와서 저희 아빠를 데리고 갔고, 아, 역시나 우리가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된 거죠, 그냥.
제이크 씨는 당시 아버지가 다시 잡히고 난 후 7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갇히고 2년이 흐른 어느 날.
2년쯤 지나서 저희 집에 저희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친하게 지내던 경찰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워낙에 돈을 잘 벌으셨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경찰 친구들도 많았었거든요. 뭐 경찰들이 항상 이제 와서 뭘 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드리고. 그래서 어떤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까웠던 분들이 좀 계셨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저희 집에 들려가지고 그냥 이제 뭐 들어오시지도 않고 그냥 문턱에 걸터앉아가지고 아 뭐 아빠가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가족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모셔와야겠다고 그 방법을 아버지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아빠가 저희가 아빠가 7년을 형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 경찰이 한 말이 형기가 다 채워야지 그 시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죄를 씻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시체를 가족에게 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희가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뭐 할 말도 없고 그때 저희가 그때 빠졌던 그 감정은 진짜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이런 게 있냐라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한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조차도 그 형기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 시체를 가족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이건 진짜 보통의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제가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요. 사실 아빠가 감옥 갔을 때까지도 어떻게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아빠의 죄까지 다 씻을 만큼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해서 아빠의 죄도 씻고 이 사회에서 잘 해보겠다라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아빠가 돌아가시고 그 시체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때 완전히 그때 이제 전 돌아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지옥이로구나. 이거 지금까지 내가 세뇌되었던 파라다이스, 그 낙원이라고 이제 세뇌가 되었었던 건데 이게 더 이상 아니로구나. 이건 진짜 지옥이다.
파라다이스, 지상 낙원 북한을 이보다 더 몸서리치게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감옥에 들어간 후 2년 동안 큰 도시에서 시골로 집을 옮기면서 경찰로부터 오랜 시달림을 받았던 가족들은 아버지를 둘러싼 수년간의 가족에게 벌어진 일들로 북한은 원래부터 지상낙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또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